아멘.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삶과 또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에서 24시간 언제든지 고백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제가 렘넌트들을 데리고서 이렇게 전도를 나갔을 때였는데, 그때 제가 좀 과감하게 무속인 집에 가서도 제가 전도하러 왔는데요,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했거든요. 애들이 엄청 부끄러워하더라고요. 아, 복음 전하는 게왜 부끄럽냐? 무속인이 무섭대요. 아, 근데 그쵸?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이제 무서울 수도 있는데, 사실 레멘트들 안에는 뭐가 있냐면, 자기 친구들이 집에 왔을 때 엄마가 갑자기 붙잡고 무슨 말을 하면 복음 전할까 봐 부끄럽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쩌면 이 복음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본이 되는 삶을 살까를 고민하기보다, 진짜 내가 내 삶을 다 드려야 될 만큼 복음이 내게 가치 있는가? 2000년 전에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그 구원의 축복을 다 이루시고 지금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여기에 정말 결론 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의 결론을 가져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가 아마 자아성찰을 많이 하는 시간일 겁니다. 말씀을 보니까 행위와 믿음이 일치된다고 했는데 행위를 보니까 아니거든요. 그럼 어떻게 살죠? 네, 우리 아마 그 구역이나 각 기관에서 포럼하실 때마다 아마 이런 자아성찰들, 그런 고백들이 막 나올 겁니다. 그런데요, 그것 때문에 행위로 돌아가시면 안 돼요. 우리가 돌아갈 곳은 말씀이고, 근본이고, 그리스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우리의 삶을 움직이실 때까지 우리는 오직 복음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화요집회에서요, 계속 지금 선포되고 있는 말씀이 기도입니다, 기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24시간 영향을 주고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 유산은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요, 이 복음을 믿는 믿음뿐입니다. 이 정말 가치를 발견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 지금 표어도요, 생명건 예배, 헌신, 전도, 선교. 결국엔 우리 힘으로 감당해내는 굉장히 힘든 것일 수밖에 없어요. 생명을 걸어야 되는데, 그게 진짜 육신적으로 생명을 걸어야만 할수 있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생명 걸 만큼 가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과 복음을 믿는 믿음, 이게 우리에게 전부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안 믿어지시면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부터 모든 걸 시작하시는데요. 이 복음과 믿음을 가지고 디아스포라. 그 당시에는 핍박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그들이요, 때로는 카타콤으로 땅굴을 파고 500km나 되는 땅굴을 파고 살기도 했지만, 전역이 흩어져 가지고 이렇게 서로를 표시했어요. 이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요약이거든요. 물고기 표시, 익투스라고 하는데, 이거를 서로 표시하면서 서로를, 그러니까 누가 그리스도인인지 서로도 잘 모를 만큼 숨기고 흩어져서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누구도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모르기 때문에 내가 막 살아도요, 누가 뭐라고 안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사실 그렇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복음 가지고, 직분을 가지고, 저도 목사지만 이렇게 믿음 가지고 산다고 우리가 포장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 곳은 어디냐? 현장이거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흩으셨습니까? 돈 많이 벌어서 안정적인 생활 살으라고요? 돈 많이 벌고 재산을 많이 남겨서 후대에게 그거 남겨주라고요? 오직 복음과 믿음 때문에 우리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로 살리고 그걸로 회복하라고. 사단에게 빼앗긴 모든 걸 회복하라고. 우리를 디아스포라로 보내셨어요. 이게 사실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이 단어였는데, 저는 지금은 이제 한 문화권에 있다가 흩어져 있는 그 사람들, 그 공동체를 표현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디아스포라는요, 하나님이 주신 단어인데,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흩어져 있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디아스포라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런 선교사로, 전도자로 파송하신 거예요. 우리는 강단 말씀 가지고 모여서 우리 일주일의 삶에 대한 결론을 가지고 파송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삶을 두고 이제 묵상하는 중에 요한삼서 1장 2절이 가장 좀 적용하기 쉬운 것 같아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리고 범사가 잘되고, 범사가 잘된다는 말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정신이, 육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몸, 육체적. 가장 먼저는 우리가 영적 상태.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하지 않으면 사실 그 어떤 것으로도 그 빈 곳은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 싸움이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치열한 영적 싸움 속에 있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안 싸운다고 안 싸우는 게 아니라 사단이란 놈이요, 믿음 가진 우리를 가만히 두질 않아요. 불신자들은 어차피 자기 손 안에 있으니까. 사실 제가 내일 이사 가거든요. 내일 새벽부터 이사, 좀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사하는 같은 동이나 이렇게 아파트 커뮤니티 있잖아요. 하도 말이 많아서 저는 거기 이렇게 가입이 안 돼 있습니다만은, 그걸 보니까 아파트 이사도 안 갔는데 사람들이 벌써요, 막 제사 드려야 된다. 지금 다른 아파트들 막 순살 아파트라고 해서 다 무너지기 직전인데, 우리 뭐라도 해야 된다 해가지고, 막 서로 N분의 1로 돈 걷어서 제사 드리자, 이러고 이제. 손 없는 날 이사해야 된다고. 예? 손 없는 날이 뭡니까? 귀신 역사 안 하는 날이잖아요. 사람들이요, 영적인 이 잘못된 지식과 미신을 가지고요, 완전히 속았어요. 근데 저희 아파트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분양받아서 가는 그 아파트들 다 젊은 사람들이에요. 깨어있고 나름대로 자기 미래를 두고 젊음으로서 도전하는 그 사람들 속에 이미 사단이 다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어딜 가도 마찬가지겠죠. 그 속에서 우리가 다른 걸 우리가 돌보고 있다. 내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내 몸이 건강하면 그걸 이겨낼 수 있을까요? 보이지도 않는 사단을요.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돌보시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돌보시사 싸워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싸우지 않고도 승리할 그런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9절이 두려워 말고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때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이 지키신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본문에서 강단의 본문에서 나왔던 것처럼 말씀을 행하는 자리에 있어서 말씀을 듣기만 하여 스스로 그 부끄러운 자리에 있지 말라 그랬거든요. 자신을 속이는 자리에 있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잘돼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의 인도 속에 내가 기도로 인도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진짜 삶이요,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 안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정말 저는 나름대로 제 열심으로 어떤 순간을 살아냈는데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순간.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사실 보니까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시간. 저 나름대로는 의미를 발견하고 보람찬 시간들이었는데 믿음으로 비춰서 보니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 예. 지금 한 2주 동안 적을 건 아닌데 카이스트에서 카이스트 안에 실제로 있는 조직입니다. 실패 연구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연구들이 매일같이 수백 수천 건의 그런 연구들이 진행되는 카이스트 안에 이런 연구소가 있어요. 실제 소장이 있고요. 이걸 같이 진행하는데 이번 다음 주까지 두 주 동안 이렇게 실패 기념 주간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얼만큼까지 실패해 봤는지, 자기 연구가 얼마나 처참하게 실패했는지를 사람들 앞에서 브리핑을 하고 그거에 대한 상을 줍니다. 가장 안타까운 실패를 한 사람에게 상을 주고. 왜냐? 그 담당하는 실패 연구 소장님의 그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연구들이 갑자기 성공되어지는 게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 실패를 거쳐서 결국엔 큰 작품이 되는데, 그렇게 알고 나니까 그 실패 하나조차도 너무 소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게 됐다고. 그러니까 지금 실패 속에 있어도 상관없다. 결국에는 너는 성공할 거니까 이거를 학생들에게 각인시키고 싶어 하다는 거예요. 제가 저걸 보면서 아, 되게 복음적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늘 성공만 바라보고 잘 되기만을 바라는 그들인 줄 알았는데 그들 가운데도 이런 또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복음은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혹시 하나님 앞에서 지금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영적으로 실패한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은요, 그 속에서도 다시 한 번 더 말씀으로 도전하기를 원하시고 다시 기도로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주에 말씀과 우리의 삶이 하나 되어지는, 그래서 어디를 가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증인으로, 전도자로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은요, 흠없는 자녀입니다.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흠없는 자가 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흠없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흠이 없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믿음을 가졌지만 우리의 삶은 여러 가지 연약함과 부족함들이 다 있는 거죠. 그럼 바울이 말하는 흠없는 자녀는 어떤 뜻입니까? 제가 어제 그 귀한 목사님들과 함께 깊은 좀 포럼을 나눴는데 아이들 교육에 대한 대화를 나눴어요. 또 목사님이 자기 큰아들이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인데 홈스쿨링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도저히 학교를 보낼 수가 없어서. 그런데 그 포럼을 하는 가운데 되게 중요한 부분들을 듣게 됐어요. 뭐냐면은 세상이 우리 렘넌트들, 우리들을 보고 우리 렘넌트들을 볼 때 어떻게 봅니까?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뭔가가 필요하고 뭔가를 갖춰야만 이겨낼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죠. 그러니까 렘넌트들이 배울 게 많아요. 갖춰야 될 게 많습니다. 할 게 수두룩합니다. 그러니까요, 잘 가르치는 것, 좋은 걸 가르치는 것, 예,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조건을 갖출 수 있는 곳으로 보내야겠죠. 예. 그래서 저는 기독교인인데도 불구하고요, 그 성모 마리아의 이 잘못된 신앙을 가르치는 성모 초등학교, 대전에서 굉장한 사립초등학교로 유명합니다. 서로 보내려고 난리거든요. 줄 서 있습니다. 36초등학교, 그 예수재림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각 모든 이단이나 모든 종교 단체들은요, 자기 자기들의 그런 사상을 담은 그런 엘리트 교육 시스템들이 다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영적인 배경을 모르니까 기독교인들도 다 글로 보내는 거예요. 원광대, 동국대, 단국대. 이거 다 불교재단에서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렘넌트들과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뭔가를 채워야만 채워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너를 다 회복했다. 완전한 자라 이 말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3살이고 4살이고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미 완전한 축복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갖추고 채워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기 때문에 그걸 믿음 안에서 발견해 가야 되는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교육의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린 결론이 그거였어요. 목사님들과 함께. 세상의 시스템에 우리 렘넌트들을 넣을 수 없을 만큼 이게 완전히 다르다. 이 렘넌트를 보는, 우리 후대들을 보는 관점이 너무 다르다. 저도 결단을 했다니까요.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나는 무조건 복음 가진 대안학교로 보낸다. 복음 가진 교육 시스템으로 보낸다. 그거 아니면 홈스쿨링 한다. 그 목사님은 온 가족이 다 선생님이 돼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 그 한 명을 막 가르치고 있다 하더라고요. 뭐 사회성에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 뭐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 예상이 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이라는 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때는 정치를 배우고 지도력을 배우고 이런 게 아니라 성전 안에서 언약궤 옆에서요 늘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이신 말씀을 붙잡고 그가 30살까지 성장하거든요. 하나님이 그를요 영적인 리더로 세우셔서 그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로 세우시거든요. 이런 렘넌트들이 우리에게 나와야겠는데 우리 렘넌트들이요 흠이 없는 자녀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축복이자 우리의 신분이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흠없는 자, 전도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기를 바라는데요. 왜 우리가 흠없는 자녀냐면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이 흠이 없기 때문에. 이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냈다. 99% 끝냈으니까 나머지 1% 네가 감당해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100% 완전히 이 언약으로 끝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세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우리를 향한 모든 죄를 완전히 사하시고 구원하셨거든요. 그런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임마누엘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그리고 너를 성령 충만하여 제자로 삼으시고 증인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언약이 반드시 성취되는데 어떤 언약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언약을 붙잡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흠없는 완전한 배경을 허락하신대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 나라의 그 실제는 영원히 함께 하시는 우리 공부하는 렘넌트들. 저는 우리 교회 렘넌트들이 공부를 이렇게 잘하는지 몰랐어요. 우리 고등학교 렘넌트들이랑 한 명씩 대화를 해봤는데요. 다 공부를 잘하더라고요. 그냥 잘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전교 등수로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래서 제가 너무 과소평가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근데 그 렘넌트들이요. 솔직하게 제가 이제 그런 대화를 나눴을 때 했던 가장 많은 얘기가 뭐냐면 공부할 때 외롭대요. 내가 진짜로 공부를 하고 집중해야 될 때 뭔가 이 엄청난 세상과 이 경쟁을 이겨내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하는 이 순간이 되게 외롭고 공허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다. 너가 기도로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너는 이 공부라는 산을 넘어서 혹시 어떤 성과를 이루고 성공을 이룬다 해도 너는 그 공허함과 외로움을 이겨낼 수 없다. 그게 지금 전문인들의 그 문제 속에 있기도 하고요. 전 세계 자살 명소들이 다 어디 있냐면 유명한 대학교 옆에 다 있는 거 있죠. 그 엄청난 전문인들, 그 실력을 가진 인재들이요. 한쪽으로는 죽음을 생각하고 불행을 생각할 만큼 사단이 그들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반드시 성취될 언약을 주시고 또 하늘 보좌의 배경,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배경을 허락하사 우리를 정확한 방향으로 인도하시는데 이게 바로 성령의 인도요. 성령은 그냥 우리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생을 맡길 때요. 하나님은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치셨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내가 뭔가를 갖춰야 된다는 생각 이전에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나를 향한 모든 준비를 마치셨구나.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이 야곱. 근데 야곱이 경험한 건 뭐냐면 결국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리스도 그 제물, 순양을 발견한 그 믿음이거든요. 우리 렘넌트가 렘넌트들이 이 축복을 누려야겠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하셨어요. 어느 곳에도요 너희가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내가 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모든 준비를 완전히 마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실 때는요 흠이 없어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믿음 가졌으니까 봉사활동 잘해야지 이게 지금 벌써 틀린 거예요. 시작이 틀린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뭐 아, 네, 이상하게. 네, 죄송. 네, 좀 흥분하면 제 생각이, 예. 네. 야곱이죠. 예. 네. 이삭이죠. 예, 네, 이삭. 네. 그래서, 네. 우리를 하나님이 흠없는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 자녀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우리 후대들을 봐야 돼요. 지금 당장은 되게 철없어 보이고 장난기 많고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보거든요. 그럼 벌써 실패한 겁니다. 이 렘넌트들 안에 하나님이 무궁무진한 이 흠없는 하나님의 계획을 두시고 지금도 이루고 계세요. 그래서 그 응답을 가지고 보면요. 완전히 다른 렘넌트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전 교육원과 또 어린이집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대안학교도 하겠지만 우리는 렘넌트들을 잘 양육하고 부족한 우리 아이들을 잘 가르쳐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계획들을 발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예. 그런 축복 우리 교회가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흠없는 복음을 우리 렘넌트들이 자신의 삶으로, 자신의 믿음으로 우리가 산업 현장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이 축복으로 누려야겠는데요. 중요한 건 이 복음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흠없는 상태를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흠없는 상태는 우리가 말씀을 잘 지켜가지고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고. 제가 어제도 좀 부끄러웠던 게 뭐냐면 이게 그 덮형에서 제가 잠을 자기 직전에 그 양치를 하는데 자기 전에는 꼭 그 이를 닦고 자야 된다는 아버지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순간. 제가 그때 너무 싫었거든요. 좀 잠깐 쉬는데 이걸 닦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근데 방금 전에 먹은 초콜릿 때문에 안 닦을 수는 없고. 근데 그때 저도 모르게요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예. 그 어렸을 때 들었던 그 말. 저희가 귀찮아가지고 맨날 잘 때마다 흔들어 깨우면서 했던 그 아버지의 말씀이 딱 들리는 거예요. 저는 그게 각인이라고 생각해요. 가장 중요한 인생의 순간에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복음이 딱 떠올라야 됩니다. 아, 예수가 그리스도지. 흠없는 상태라는 건 그 말씀 속에 붙잡힌 바 된 거. 늘 말씀을 떠올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거.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거. 이 말씀의 상태는요. 오직 되는 겁니다. 이 흠없는 상태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언약이 내 안에 오직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오직은요,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오직이라는 믿음을 주시거든요. 아, 이거 말고는 없구나. 이거 말고는 절대 아니구나. 이 말씀이 얼마나 달고 오묘한지. 어제도 우리 목사님들이랑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서로 이게 본론을 쭉 읽는 거예요. 그 녹취록을 쭉 읽고 포럼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중요한 것들 밑줄 치고 잠깐 멈춰봐요 해가지고 포럼하고 하는데 메시지 하나 갖고 포럼하는데 한 4시간 넘게 걸렸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의 말씀 속에서 얼마나 많은 생각과 마음과 은혜를 주시는지. 여러분 강단 말씀이요. 한 구절 한 구절 하나도 빠짐없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가진 흠없는 상태예요. 예, 우리의 육신 속에서 우리를 보면 부족한 게 너무 많죠. 그러나 우리가 가진 말씀은 흠이 없는 줄 믿습니다.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유일성, 이 유일성을 가져야 세상과 구별된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고 실력을 갖춰. 이미 불신자들 가운데 그걸 이룬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아무리 성공을 꿈꾸고 그 분야에서 최선을 다한다 한들 그 재벌들, 그 위에 있는 자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상대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상대합니까? 유일성으로. 우리가 가진 유일성은 뭐냐면 성령의 인도예요.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내가 지금 성령의 역사 속에 있다. 불신자들은요, 절대 꿈꿀 수 없는 그 응답과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레멘트들이 실력 이전에요, 이 축복을 누려야겠어요. 기도를 통하여 성령 인도받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가지고요, 하나님이요, 모든 걸 재창조하는 그 축복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이건 사실 당연한 겁니다. 왜냐? 모든 걸 살리는 그리스도 생명을 가지고 있죠. 오직 되어 있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삶 속에서 인도받고요. 그런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빛 비추게 하시는데 어떻게 치유가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흑암 가득한 현장이 그냥 있을 수 있겠습니까? 빛을 비추는데요. 그래서 그 얼마 전에 홍대 앞에 어떤 문구가 있어요. 우리 렘넌트가 이거를 사진을 찍어서 올렸더라고요. 홍대가 어떤 곳입니까? 미대로 유명한 곳이죠. 서울 홍대가요. 미술대학이니까 이게 예술이나 이런 쪽으로 되게 뛰어난 학생들이 많은데 그 앞에 inspiration, 영감을 얻고 싶냐? 그러면 액상 대마초를 내가 너희 공급하겠다. 그래가지고 홈페이지랑 주소가 다 올라왔어요. 예. 근데 그거를 본 우리 그 과의 레멘트 그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마약이 어떻게? 이게 아니라 아, 이거라도 할까? 왜냐하면 창의적인 생각들을 해내야 되잖아요. 예술 쪽은요. 이미 이 유명한 이 작곡가들이나 뮤지션들은요. 마약이 합법화된 그런 미국으로 가서 마약을 하면서 그 작품을 만들어내요. 굉장히 음란하고 그런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곡들이요. 또 굉장히 히트를 치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그 사단의 영향권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초등부 렘넌트들이 우리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자라서 학교에 딱 갔을 때 문화 충격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여기서는 계속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것만 계속 듣다가 딱 가니까 신비 아파트 해가지고 귀신 막 계속 나오고 포켓몬스터 계속 나오고 아이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문구나 그러니까 학용품이나 이런 거 다 보세요. 거기 그게 다 귀신 문화입니다. 아이돌이라는 것 자체가 우상이잖아요. 그냥 단순히 가수고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아니라 우상처럼 섬기는 거예요. 그 마음을 흔들어서. 사단의 엄청난 전략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 속에서요. 흠 없는 상태. 이 상태를 우리가 누려야겠는데 저는 이게 제일 쉬운 날이 언제냐면 주일이에요. 말씀 선포되고 늘 찬양과 기도가 넘치는 날. 우리 렘넌트들도 아마 이 시간이 가장 그 렘넌트들에게 가장 믿음이 공급되고 충만한 시간인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상태를 지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깐 이 축복을 누릴 수는 있어요. 내가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려서 그런데 일주일에 그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우리가 사단에게 속고 빼앗긴다면 아무 소용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신 것이 뭐냐면 흠없는 시스템이 우리 삶 속에 세워져야 돼요. 흠없는 시스템은 24입니다. 먼저 말씀 24. 우리 안에 이 말씀이 날마다 선포되어야 돼요. 여러분 10분 요약 말씀 그냥 올려드리는 거 아닙니다. 아 이게 50분짜리 말씀 듣기 불편하니까 10분 동안 들으세요가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 계속 들으면서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하라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늘 읽으면서 묵상하면 좋겠지만 그 시간이 없을 때에도 10분 요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음성을 들으라고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 말씀으로 24 되지 않으면 분명히 무엇인가가 우리 안에 다른 것이 각인돼요. 성공, 경제, 돈, 잘못된 그런 세계관들이 우리 안에 계속 각인돼요. 말씀 24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주신 이 흠없는 복음을 우리 안에 다시 한 번 더 새기고 각인시키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 기도 24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과 또 영혼과 렘넌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어디를 향해야 되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살려야 될 영혼들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이 기도가요 우리를 벗어나야 됩니다. 물론 내가 오직 그리스도 이 기도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기도의 방향을 전 세계로 열어가시거든요. 근데 여전히 기도가 나와 내 삶과 내 자녀와 나의 것에만 머물러 있다면요. 우리가 기도를 가지고 중요한 부분에서 속고 있는 겁니다. 기도의 망대를 세운다는 말은 저 현장을 향한다는 거거든요. 현장 24. 그런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 세계 현장을 품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그런 응답으로 이끄실 것인데 말씀 24, 기도 24, 현장 24. 가장 중요한 게 저는요. 기도 24.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축복들을요. 계속 말씀으로 묵상하고 또 돌아가는 거죠. 제가 내일 이사를 하는데 물론 당근으로 막 이것저것 많이 팔았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쓰레기가 왜 이렇게 많은지 다 버릴 거더라고요. 그동안은 이렇게 잘 살아왔거든요. 저 제 방이 따로 있습니다만은, 그냥 그동안은 잘, 그 안에서 메시지도 준비하고 잘 살았었는데, 제 방에 알고 보니까요, 곳곳에 쓰레기가 다 숨어 있더라고요. 제대로 된 집으로 이사 가려고 보니까 다 버릴 것들 뿐이었어요. 예. 저 그동안은 이게 다 버리기 아까워해가지고 다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 다 버릴 것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나아가면요. 사실 우리가 막 붙잡고 있었던 거 보면 다 가치 없는 것들이. 아, 내가 왜 그걸 붙잡고 있었지 싶을 만큼 쓸데없는 거. 특별히 저는요, 자존심이라는 거 하나 때문에. 아까도 제가 그 부분을 가지고 어떤 분이랑 포럼하는데 그분이 깨지셨어요. 저한테 막 자존심 가지고 되게 화를 내셨었는데 제가 그 부분을 가지고 얘기했거든요. 저도 그랬었다. 내 자존심 너무 중요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더라. 진짜 하나님 뜻을 위해서 내려놨으면 좋겠다. 그 순간에는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근데 한 시간 정도 후에 다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알고 보니까 그 별로 중요한 거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흠없는 자녀로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는데, 흠없는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흠없는 상태를 통해서 흠없는 시스템을 우리 현장과 우리 삶 속에 세워야 되는데, 우리가 다른 버려져야 될 것들을 붙잡고 살고 있다면 얼마나 많은 걸 놓치겠습니까? 손흥민 선수가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그렇게 된 배경은 사실 그 아버지한테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집사님이신데, 이 손흥정 씨죠. 이 분이 30살 초반인가에 부상을 당해서 은퇴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한참 뛰어야 될 나이에 부상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한테 한이 생긴 거죠. 계속 질문한 게 뭐냐면, 왜 부상을 당할까였어요. 왜 부상을 당하지? 그래서 알고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축구를 하잖아요. 근데 당장 부모님들은 뭘 보고 싶으세요? 당장 우리 아이들이 축구한다 그러면 빵 차가지고 골 넣는 거 원하시잖아요. 그거에 막 기분 좋게 여기고. 근데 어렸을 때부터 그런 큰 충격들을 온 몸에 이렇게 계속 전달이 되면 뼈와 이런 모든 조직들이 쉽게 다치고 쉽게 부상을 입는 상태가 된다. 그걸 이분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손흥민한테 축구 가르칠 때 17살 때까지 슈팅 못 때리겠대요. 모든 자녀들이 온 사방에서 지금 슛을 때리고 있는데 혼자만 못 때리는 거예요. 아빠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 했대요, 아들이. 근데 대신 집중한 게 뭐냐? 기본기. 기본기만 계속한 거죠. 체력을 키우고 절대 다치지 않는 몸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지금 그 손흥민이 물론 기독교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기독교인이긴 하지만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그 기본기가 되어 있다 보니까 마음도 되게 여유로워서 그 감독한테 얘기했대요. 토트넘 감독한테 감독님이 시키는 거면 나는 수비도 볼수 있고 골키퍼도 할수 있다. 요즘에 이런 젊은이들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하면 당장 퇴사하잖아요. 사표 내고 퇴사하고 MZ세대라고 하는데. 근데 감독님이 시키시면 저는 그것을 뜻으로 알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정상급 선수가 그런 고백을 해버리니까 주변에 있는 선수들이 다 놀란 거예요. 서로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포지션 지키기를 치열하게 싸우는 곳에서 시키는 대로 하겠다. 나는 우리 팀 너무 좋고 나 우리 팀이 성공해야 돼. 토트넘이 프리미어 리그에서 거의 그 우승이랑은 거리가 먼 팀이었는데 지금 계속 우승하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축구에 관련된 이 유망주들이나 유명한 선수들이 어느 팀을 가고 싶냐 물어보면 토트넘 가고 싶다. 그리고 어떤 그 조사가 있는데 당신이 만약에 다리를 갖게 되면 누구의 다리를 갖고 싶냐? 1위가 손흥민 다리를 갖고 싶다 이렇게 표현했대요. 제가 왜 손흥민 얘기를 계속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결국에는 기본기. 그 아버지가 본인의 삶의 실패를 통해서 뭘 깨달았냐면 기본기라는 걸 깨달은 거죠. 아, 내 실패는 다른 게 아니라 기본기. 자기 후대한테요. 그것만 전달한 거예요. 진짜 축구의 정수는 기본기다. 그리고 그 기본을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이다. 그게 되니까요. 나머지는 되어지는 거겠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우리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야겠습니까? 사실 미래가 너무 중요하고 우리 인생이 중요하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날은 오늘이거든요. 오늘을 어떻게 살아내겠습니까? 하나님이 흠없는 자녀로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살아내실 겁니까? 우리 후대들을 흠없는 하나님 자녀로 어떻게 키우실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성령의 인도받는 흠없는 상태로 그리고 그 상태를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 인생 삶 가운데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요 공부를 마치고 어떤 이 인생의 성과를 딱 마치고 났을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 전에 우리가 혹시 지금 실패되고 있는 그런 길을 걷고 있을지라도 다시 이 믿음으로 이 여정을 걸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승리케 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전도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킬 것을 지켜야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걸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생명을 많이 걸고 있는데요. 먼저는 예배의 자리가 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서여야만 이 흠없는 복음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흠없는 삶으로 도전될 수가 있어요. 말씀이 없이는요 절대로 그 여정을 걸어갈 수 없고 여러분도 경험해봤지만 나를 속이는 인생이 됩니다. 나는 복음으로 렘넌트라고 말은 표현하지만 전혀 그 삶이 아닌 삶. 11월 6일에 우리가 지역 전도 캠프 하거든요. 여러분 다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참여 안 하셔도 됩니다라는 표현일까봐 제가 지금 약간 더듬었는데 다 참여하셔야 돼요. 사실 정말로 여러분 우리 같이 고민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의 맛을 보는 거 우리의 정말 하나 아닙니까?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그 복음 안에서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거 사실 제대로 보지 못했고 정말 체험하고 싶다 이런 열망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정말로 그걸 응답을 맛볼 수 있는 저는 기회 중에 기회가 될 거라고 저 보고요. 어쩌면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지금 중요한 개혁의 시간표거든요. 우리 중직자들이 일어나서 교회의 모든 행정과 모든 사역 가운데 우리 중직자들이 세워지는 시간이에요. 그냥 행정적으로 우리가 말을 잘 해가지고 잘 세워보자가 아니라 정말 흠없는 교회로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흠없는 후대를 세우는 교회 시스템으로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1월 6일에 우리 전도 캠프 집회에 다 참여해 주시고 그 이후에도 4주 동안 예비 캠프로 일정들이 구체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12월에 이제 디데이 캠프로 마무리가 되거든요. 한 달여간 여러분이 정말 생을 걸고 함께 참여해 주세요. 단순한 참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사명 앞에요. 여러분이 도전되셔야 돼요. 이제 집회 때문에 말씀드렸지만 예배에 생을 거죠. 우리가 진짜 지켜야 될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하는 나의 모습. 근데 이 예배가요, 우리 삶 속에도 24 예배로 드려질 수 있다니까요.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요. 이 예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걸 요즘 유행하는 말로 망대라고 얘기하거든요. 제가 함경준 장로님이랑 일본 갔을 때, 나고야 성에 갔는데, 중앙에 있는 큰 성을 지키는 그 망대들이 있더라고요. 거기는 야구라라고 하나요? 야구라? 그래서 망대가 야구라예요. 거의 일본어로. 근데 그 망대가 저는 예전에는 등대라고도 생각을 했었고요. 또 이렇게 그 처소에 군인들이 올라가서 이렇게 창 들고 서 있다가, 저기다! 그런 좁은 장소인 줄 알았는데, 어마어마하게 커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소외배실만 할 것 같아요. 소외배실보다 더 크지 않을까. 그 장소 하나가. 알고 보니까요, 망대라는 곳이 단순히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먼저는 적들을 살피는 곳입니다. 높은 곳에서 적들을 보니까요, 정확하게 적들이 어떻게 움직여지는 걸 보죠. 그리고 그 지휘관들이 거기에 다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어떻게 그 이길지, 어떻게 싸울지를 전략 회의를 하는 곳이고요. 또 거기서 진두지휘를 해서 군사들을 보내고 실제로 싸우기도 하고, 그리고 망대가 얼만큼 중요하냐면은, 혹시 수세에 몰릴 때 최후의 보루로서 그 안에 백성들이나 또 나라를 보호하는 마지막 장소가 망대다, 이렇게 또 표현하더라고요. 그때 그걸 보고서요, 기도에 망대를 세운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구나. 단순히 우리가 파수꾼으로서 좀 지킨다 혹은 기도한다 이렇게 망대를 생각했지만, 망대라는 건 정말 엄청난 거예요. 우리 가정과 현장에 저와 여러분 통해서 망대가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망대가 세워졌다, 그 가정은 절대로 사단이 틈탈 수가 없죠. 그 회사와 현장은요, 절대로 사단이 틈탈 수 없는 현장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킬 것이 있다면 버릴 것이 있겠죠. 우리가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버려야 될지, 내 생각을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가야 됩니다. 우리 기준으로 살아가면요,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은 실패 없는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우리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환경이 되어지고 내가 뭔가 믿음으로 살아갈 만한 조건이 되어야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각 속에 있다 보니까 중요한 이 믿음의 실패를 경험했을 때, 저 사람 때문에가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뭘 어때서, 뭐 때문에, 가정 때문에, 다른 핑계거리가 나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믿음을 가질 만한 환경을 허락하셔서 믿음을 주신 적이 없어요. 요셉이라는 사람이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고 이 기도의 망대를 세웠던 곳은 노예로 팔려간 애굽 현장이었습니다.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어요. 완전한 복음을 가지고 흠없는 자녀의 그 축복을 노예의 자리에서 누린 겁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서 그랬고요. 바울은 속국된 상태에서 그 축복을 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흠없는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남은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이 흠없는 복음을 누리고, 또 흠없는 상태를 누리고, 또 그 시스템을 우리 삶 속에 24시간 세우는 그런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